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양에 이렇게 오시니까 좋죠? 뭐가 좋으세요? 예, 그냥 좋아요. 예, 그냥 뭐 밥도 주고 밥도 맛있고 모든 게 참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름 겨울에 이런 수양회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게 너무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수양회가 지금 몇 해 되셔요? 몇 해? 47회죠? 혹시 여기 47살 되신 형제 자매님 계십니까? 47이면 이제 태어날 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수양회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릉 수양회는 또 다른 맛이 있어요. 그렇죠? 예, 대덕 수양과는 약간 좀 이렇게 또 약간 갇힌 분위기라면 우리는 약간 오픈된 분위기가 그런가요? 예. 근데 처음에 강릉 수양회 할 때 좋았는데 이제 여러분 다 가볼 거 가보고 먹어볼 거 먹어봤죠? 이제 그래서 오후에 그룹교제 한다는데 그룹교제 많이 참석하셔서 말씀도 나누고 또 간증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칸타타가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마치자마자 수양회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일산교회에 있다 보니까 고향 아람누리 칸타타를 이렇게 가까이서 하게 되고 또 서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칸타타 서울 지역은 13회를 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칸타타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몇 번 봤겠습니까, 제가? 계속 봤죠. 근데 보면 볼수록 이 칸타타가 너무 참 이렇게 좋은 게 제가 칸타타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1막을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면서 어둠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았고 목자들은 별을 보고 천사를 보았죠. 별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다 빛이 있더라고요. 1막은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그렸는데 빛과 어둠이라는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시켜가지고 예수님에게 탄생하는 빛 영역 외에는 다 어둠인 거예요. 마지막에 일막 끝날 때 마구간 구유에 있는 예수님을 탁 빛을 비추고 그 외에는 어둡게 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그렸은 것 같아요. 이막의 안나 이야기는 따뜻함과 차가움 이 두 가지를 대조시켜서 집 안에서는 따뜻했잖아요. 집 밖을 떠나니까 사람이 이제 안 나가 추워지기 시작하고 아빠 추워요,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가족, 엄마 아빠의 마음을 만납니다. 예, 그걸 이제 성경으로 표현하면 임마누엘.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그 안나가 성냥을 그으면서 밖에서 막 추워서 떨 때 아이가 안나가 아팠을 때 그 아빠가 끌어안으면서 안나야 아빠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따뜻함은 어디에 있냐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집 안에 있더라고요. 집 안에는 이미 사랑이 있고 안나를 위한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다만 안나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기가 이제 커져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 따뜻함을 밀어내고 결국 차가운 거리 바닥에서 누워서 차가움과 싸우지만 그 자기가 가진 성냥으로는 그 차가움을 덮일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2막이 끝나면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메시지는 말씀과 생각을 나누는 그 시간인데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이 되니까 우리 마음의 진정한 성전인 예루살렘이 되더라고요. 우리 마음의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말씀이 세워지는 시간이고 3막에는 이제 헨델의 오라트리오 메시아를 이제 그라시아 합창단이 연주를 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 3막은 하늘과 땅을 대조시켜서 하늘에 있는 찬송을 땅에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제 전해주는 시간이니까 하늘의 영광이 땅에 그대로 임하여 아름다운 영광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이만하면 칸타타 잘 분석했어요? 예. 네. 제가 이게 보는데 보면 볼수록 막 분석이 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하고 막 이걸 가지고 막 같이 액션 러닝을 했습니다. 토의를 했단 말이에요. 가지고 막 하면 할수록 막 더 깊어지고 막 더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칸타타가 복음이구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하나님이 테마를 주신 거예요. 이런 일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칸타타 일을 이렇게 하면서 로비에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게 오시는 분들은 왠지 표정이 어둡고 뭔가 차갑고 뭔가 좀 냉랭하고 어색하고 막 그래요. 칸타타 두 시간 동안 칸타타를 보고 나올 때 그 얼굴은요 다 따뜻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표정이 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마음에 빛을 주고 우리 마음에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세워지고 하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신 거죠. 물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칸타타를 통해서 직접 구원을 받거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진 않지만 많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좋았고 혹시 여러분 옛날에 칸타타 하는 거 한번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게 옛날에 했던 칸타타 자료가 있어서 한번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걸 보고 감동했었나? 막 너무 지금 보면 너무 왜소하고 너무 식상하고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 너무 뜨거운 감동이 있었죠. 그만큼 우리도 이렇게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반 음악회를 한번 갔었어요. 저희 교회 자매가 일반 합창단 안양 시립 합창단 부반주자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꼭 이번 정기 연주회 때 한번 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예술의 전당을 한번 갔습니다. 칸타타를 이제 늘 벌써 수십 년을 이제 경험을 한 정통 음악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딱 앉아서 보는데 여러분 너무 실망했어요. 그 한 사람씩 소리는 너무 좋은데 이 함께하는 소리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음식으로 말하면 너무 맛있는 것을 먹다가 보니까 웬만한 음식 줘도 맛이 없어요. 그리고 스텝이 있죠. 우리 합창단만 최고가 아니라 스텝도 세계 최고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스텝들이 마이크를 놓고 갈 때 걸음걸이 어떻게 걸은가 아세요?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가되 지나치게 빠르지도 않고 지나치게 늦지도 않고 뭔가 기계처럼 움직여야 되고 근데 그 일반 합창단 그 스텝들은요 너무 무질서한 거예요. 막 나와가지고 여기다 놨다가 또 여기다 놨다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거 보면서 야야야 우리 갔다 왔으면 저거 한 1분이면 끝날 걸 이 사람들은 5분 6분 막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 좀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 그런 판단은 좀 해도 되죠? 예, 감사합니다. 판단을 용납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은 2017년 그라시아스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너무 뜨거운 하나님이 뜨거운 감동과 감사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22개 도시 23개 공연장에 44회 공연을 했고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관람을 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거 꼭 외워두세요. 알겠어요? 여러분도 이 칸타타의 일원으로서 함께 이제 이 칸타타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는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또 내년도 준비하고 또 계속 하나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제 무대 뒤편으로 한 번씩 가요. 무대 뒤편으로. 저는 이제 이 스텝도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합창단이 먼저 이렇게 와서 연습을 하는 장면을 본단 말이에요. 구석구석 들어가서 막 연습을 하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공연을 했는데도 또 리허설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야 그라시아스에게는 연습의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연습하고 또 고치고 또 바꾸고 그러면서 야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습의 달인이다. 계속 연습을 하는데 세계 최고의 합창단은 연습의 달인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이 됐고 실력도 되는데 왜 연습을 그렇게 악착같이 할까요? 연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들에게는 꿈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 칸타타 또 그들이 하는 모든 음악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합창단이 음악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하나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칸타타 소품 중에 여러분 쥐 나오는 거 보셨어요? 쥐 있어요. 그 안나의 그 안나 이막에서 성냥팔이 소녀의 엄마 아빠 나오죠. 계모, 계부 가지고 이렇게 그 엄마가 막 네더 홀리 랄랄랄라 하면서 이렇게 그 국을 젓지 않습니까? 그 집이 어둡고 막 그 막 거미줄이 있고 그래요. 그 뒤에 양파 걸려 있어요. 그리고 거미줄도 쳐 있고 거기에 빵이 있는데 빵이 있는 거기에 쥐가 두 마리 창틀에 두 마리 있어요. 여러분 전혀 못 봤죠? 예. 우리 관객에서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게 안 보입니다. 경상도 말로 안비. 안 보여요. 알겠어요? 안비. 가까이 가서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있다고 생각 저도 처음 봤어요. 이번에. 박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알았어요. 쥐가 있다는 거로. 쥐가 어디 있지? 해서 직접 가서 소품을 하나하나 봐가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궁금하신 분 있다면 나중에 말씀 마치고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그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그 이제 실물이 아니고 실제 쥐가 아니고 그 모형쥐인데 이 어두운 데서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빵더미가 이렇게 있는 빵 바구니가 있는데 쥐가 근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쥐를 막 실감 있게 만들어 놓은 그 그 모형을 거기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틀에도 보면 그 거미줄처럼 이렇게 효과를 내고 양파도 이렇게 걸어놓고. 그러니까 실제 그 집이 할아버지가 읽어주는 안나 이야기 속에 그 깨진 유리창으로 막 찬바람이 새어 나오고 있어서 이 집이 다 그 집이거든. 지금 안나가 그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입을 뒤집어 쓰고. 그 세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이 바뀌면서 자기가 이제 그 집에 갔는데 그 막을, 여러분, 그 막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쥐를 안 넣어도 여러분은 전혀 몰랐잖아요. 아주 디테일 있게 이 합창단이 뭐 무대 소품이나 그리고 이제 시장 부인이 나중에 썰매를 빨리 하다가 막 밀어가지고 한쪽으로 처박힌 다음에 바로 성냥팔이 엄마의 엄마로 나오죠, 그죠? 그거 바뀌는 장면 제가 또 뒤에 무대 가서 봤지 않아 봤다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순식간에 옷을, 근데 보통 사람들 처음 오신 분들은 시장 부인하고 그 성냥팔이 엄마하고 다른 사람인 줄 알아. 멀리서 보니까 뭐 그냥 뭐, 근데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이제 무대에서 딱 뒤에서 이제 보는데 썰매를 다 밀고 스태프들이 썰매가 바퀴가 있으니까 밀려나지 못하고 세 명이 딱 막아요. 그리고 여자 스태프 두 명이서 그 시장 부인의 옷을 확 벗기니까 거기서 성냥팔이 소녀 엄마의 옷이 나오는 거라. 그리고 바로 모자 하나 던져주고 주걱 하나 딱 쥐어주고 주걱 하나 딱 쥐어주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순식간에 봐.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도 잘 못 보여요. 그게 너무 빨리 일어나니까. 이게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굉장히 모든 게 디테일한 거예요. 그 타이밍부터 시작해서 그 소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세계 최고니까. 여러분, 말로만 세계 최고다 그런 사람은 세계 최고가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은 실제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교도소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이런 얘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교도소식 마인드. 교도소에 가면 마약하지 않죠. 살인하지 않죠. 죄를 짓지 않으니까 자기가 변한 줄 알아요. 그러다가 교도소를 나가면 다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특히 마약 환자들은 나는 마약 안 했어. 이제 마약 안 해 하고 나가서 출소하고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어요. 분명히 밥을 먹었는데 나중에는 마약을 해요.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 바뀐 자기 모습을 자기 모습인 줄 아는 거죠. 교도소 안에서 바뀐 건 바뀐 게 아니에요. 자, 신앙을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수양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실제 다시 집에 돌아가서 형편에 부딪히면 말씀이 아닌 내 속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나와요. 그러면 김기성 목사님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기와 함께 있던 기독교 지도자들, 캐톨릭 지도자들, 불교 지도자들, 정말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들이 출소를 했는데 다시 돌아오더라. 나보다도 훨씬 도덕적으로, 인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다시 교도소에 돌아온다면 나는 두 말 할 것 없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나는 나가면 친구 만나면 안 되고 아버지 만나면 안 되고 바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인도자를, 멘토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하고 집에 안 가고 아버지께 그냥 전화만 하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럼 그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게요, 중요한 겁니다. 본인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가 교도소에 나가면 내가 다시 들어오겠나 안 들어오겠냐,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 결론이 뭐냐, 나는 반드시 들어온다, 100% 들어온다. 그 결론이 오니까 이 김기성 목사님 마음속에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는 거, 부모님께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도 하면 안 되겠구나 딱 끊고 바로 교회로 온 겁니다. 구약시대에 요단강 이편에 도피성 세 군데, 이쪽에 세 군데, 여섯 군데를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이사를 갈 때 어디에다가 집을 이사 가겠습니까? 야, 근처에 도피성 있어? 도피성하고 거리가 몇 분 거리야? 왜? 나 또 죄 지니까. 난 반드시 넘어진다. 나는 안 된다. 그러면 도피성 가까이에다가 집을 얻어야 되는 거야. 이사의 조건이 뭐 집이 방이 몇 개냐, 뭐 전망이 좋냐, 이게 아니라 도피성과 거리가 얼마큼 있느냐. 내가 교회와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교회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 아예 나는 안 돼. 교회에 짐 싸고 들어가야 돼. 그렇게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영역을 포기하고 자기를 이끌어줄 자에게 자기를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서 깨달은 자기는 이론이에요. 이제 실제로 나가면 밥을 먹었는데 마약을 하더라는 거지. 분명히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죄를 짓고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 중에 목사님, 어떤 목사님의 아버님이 간이 그렇게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술 드시면 안 되는데 친구 한가짬씩 가시는 거라. 아버지 가시면 절대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입에다 술 대면 사람 아니다. 내가 너 자식이다. 막 그럴 정도로 얘기하셨는데 술 드셨겠어요? 안 드셨겠어요? 잔치집에 가는 자체가 술을 먹는 거예요. 왜? 자기를 믿지 않으면 잔치집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아이고 미안하지만 친구 편지를 써서 내가 나는 나를 못 믿네. 내가 자네 집 가면 난 반드시 술 먹네. 술 먹으면 나는 죽네. 미안하지만 내가 축의금만 보내네. 나중에 뭐 이렇게 인사하고 지금은 난 안 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왜 먹어 술을. 내가 술 먹으면 네 자식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잔치집에 가시는 거라. 잔치집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술 안 먹지 처음에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좋고 막 분위기가 붕 뜨잖아요. 잔치집에 가면 왔나 왔다 막 하면서 막 얘기하다 보면 붕 뜨죠. 뭐 한잔 하지. 근데 이게 이제 안 들리는 거죠. 그냥 입에 들어가는 거죠. 한 잔이 두 잔 되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다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마음은 경작자, 단속자, 인도자,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손은 받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사람을 받거나 다른 소를 받아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속자의 단속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 읽었는데 제가 이 사울을 좀 연구를 했어요. 사울. 왜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을 받았지만 왜 버려졌는가? 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의 은사를 입었는데 교회를 섬기고 양 무리를 치는 하나님의 은사를 입었는데 왜 버려지고 교회를 떠나야 되고 말씀을 버려야 되는가? 그 부분을 쭉 찾으면서 결국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라고 기록했냐면 자 여기 사무엘상 15장 접어놓으시고 역대상 10장 그 뒤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자, 결국 사울의 죽은 것은 하면서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슨 결론을 내리냐면 여호와께 범죄했고 그 범죄가 뭐냐?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자, 묻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다른 말로 배우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그러면 사울은 왜 배우지 않았고 왜 사울은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받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거예요? 예, 받아들이실 거죠? 왜 받아들입니까? 배고프니까, 비어있으니까. 만약 여러분 배가 부르고 뭔가 여러분 맛있는 걸 식사 전에 잠시 먹으면 밥 먹기 불편하죠. 못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건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배워야 될, 하나님을 얻어야 될 필요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밥을 주지 않았는데 애가 굶어 죽어야 되는, 막 배고프고 어려워야 되는데 막 잘 먹고 잘 입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다른 데서 먹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울의 생각이지 실제는 사울은 지금 하나님과 끊어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배울 수 없는 관계, 이 관계가 지금 사울에게 바뀌지 않은 채 사울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고 하나님에게서 버려졌습니다. 묻지 않았다, 배우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이사야 26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여호와의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며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뭘 배우지 않아요? 의를, 하나님을 배우지 않습니다. 왜 악인은 배우지 않을까요? 자기에게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방법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선이 있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나의 오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의를 배우지 않는 겁니다. 결국 신앙이 실패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고 사역이 실패하거나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배우지 않는 겁니다. 제가 참 사역이 피곤하더라고요. 신앙이 피곤하더라고요. 꼭 시간에 맞춰서 어디까지는 가야 되는데 시간 맞춰서 가야 되니까 시간이 빠듯하고 차는 운전을 해야 되는데 졸리고 잠깐 눈 붙이고 갈 시간이 없을 정도 막 눈 졸음과 사투를 벌이면서 여러분 운전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힘들죠, 그죠? 한 30분 푹 자고 가면 막 너무 좋은데 그걸 잘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운전을 하면요 운전 막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그렇게 신앙을 했고 제가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수양에 오는 게 기쁨이 아닌 거예요. 왜? 수양에 사람들 많이 데려와야 되는데, 수양에 많이 사람들을 데려오고 싶은데 저의 원함은 많은데 사람들이 쫓아와요, 안 와요? 안 오더라고. 어떤 막 그 결과, 열매, 역사 이런 표면적인 결과 앞에 늘 쫓기니까 마음에 쉼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피곤하고, 야, 못하겠다. 야,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나는 때려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가르쳐줬어요.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자네는 믿음을 어디서 배웠는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을 내가 어디서 배웠지? 여러분 믿음 어디서 배웠었어요? 에? 어디 불국사에서 배우셨어요? 믿음을 교회에서 배웠는데, 나는 믿음을 교회에서 배웠는데 실제 내 마음의 믿음은 나를 쉼을 못 주고 피곤하고 힘들고 막 여러분 막 교회 안에 꿈이 나타나고 막 소망이 나타나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 있는 목사님 거고 교회 거고 내 거는 너무 초라하고 힘들고 이게 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내 삶은 줄여 죽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결국 만나는 세계가 줄여 죽는 세계잖아요. 안나가 집을 떠나듯이 탕자가 집을 떠나니까 모든 것이 끝이 나면서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야, 이건 신앙 아니다. 이건 주를 섬기는 게 아니다. 내가 그건 알겠는데 내 마음을 내가 못 잡겠더라고. 저에게 교제를 해주신 목사님이, 박 목사님께 교제를 해주시면서, 자네는 믿음을 사탄에게서 배웠어. 여러분, 사탄한테 믿음 배웠다면 그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왜? 피곤하면 그 믿음 아니죠. 피곤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아니죠. 힘든 건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더라고. 여러분, 밥 먹을 때 힘드세요? 힘들 때가 있어. 막 몸 안 좋을 때, 그렇죠? 근데 정상적 컨디션이라면 밥 먹는 게 좋고, 또 특히 이제 막 배고플 때는 막 얼마나 맛있습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막 재미있고, 막 말씀이 막 진짜 막 꿀보다 달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이 말이고, 마음에,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만나는 맛이 없는 거죠. 제가 사역이 너무 피곤하더라. 그만둬야 되겠다. 마침 그때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딱 떠나면서 나에게 뭐라고 남기냐면, 제사장의 나이가 30에서 50인데 50까지 나는 정년 채우고 갔다. 그때 제가 45이었는데 야, 나는 5년 남았네. 그러니까 5년 후에 나는 이제 관둬야 되는 거예요. 왜? 꿈이 없어요, 저한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목사? 에이, 그건 나하고는 이제 물 건너갔고.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피곤함, 답답함, 공고함, 이게 이제 보니까 영적 우울증이더라고요. 이걸 못 벗어나는 거라. 근데 이 우울증이 왜 무섭냐면, 병 같지도 않은 병이 와가지고 마음을 누르니까, 이거 뭐 문제야. 그리고 또 한 번씩 여러분 어때요? 또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또 한 번씩. 그걸로 또 이제 땜빵을 하니까, 뭐 즐거움이 한번 오니까 뭐 또 잊어버리다가 또 마음에 우울감이 찾아오면 또 거기 잡히다가 또 한 번씩 또 뭐 이렇게 기뻐하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결국 자살까지 간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끊어버리고 내가 종을 끊어버리고 말씀을 끊어버리더라고. 실제 그렇게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죠. 그건 어떤 본인의 어떤 그 뭐 연약함, 그것보다도 성경은 말하기를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더 이상 배우는 기능이 끝난 거예요. 신앙을 할 때 여러분 마음에 배워야 될 기능이 끝났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배울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누가 배우냐? 여러분 배울 수 있는 사람 누구죠? 누가 배울 수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이 배우. 소망이 없는 사람은 배우지 않아요. 그냥 살아요. 왜? 그냥 육신대로, 형편대로, 뭐 시간 있는 대로 그냥 자기를 내어주며 살지. 내 마음을 부딪히고 싸우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물어야 되고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악인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죄인이냐 의인이냐라는 그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악인은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냐면,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악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배우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신앙이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들은 그 순간 교도소 안에서, 아, 나는 지금 바뀌었어, 나 마약 안 해, 이러고 깨닫는 거예요. 난 나가면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만나 밥 먹고 그냥 친구 만나는데, 그 뒤에 있는 내가 걸려들 수 있는 그 죄악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겠죠. 실제 이 말씀을 듣고 아, 막 은혜롭고 감사하고, 야, 이번 수양회 말씀 참 좋았어. 그 기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을 배우게 하고 묻게 하고 그 삶을 향하여 연습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삶에 연습이 사라지고 배울 수 있는 마음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됐냐,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가 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왕이 될 때를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언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사울을 부릅니까? 작게 여길 때, 작은 자였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행구 사이에 숨었어요. 왕으로 세울 때 자신을 크게 여기지 않고 작은 자로 여겨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작은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그 작은 자의 마음속에 말씀이 머무르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이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분명히 시작은 작은 자였어요. 사울의 시작은 작은 자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암몬자손 나아스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막 너희 눈을 빼야 내가 약속하겠다 하고 막 그럴 때 막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한결이 소를 취해가지고 열두 지파에게 나눠주면서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암몬자손을 이기겠단 말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한 번 전쟁에 이긴 거고, 그 뒤로부터 마음이 높아지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사울은 점점 그때부터 배우는 기능, 듣는 기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야 되고, 사무엘상 15장 1절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사울이 어떻게 들어요? 자기식으로 들어요. 기름진 거 좋은 거 남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는 거라.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울의 마음 속에는 이미 큰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것을 배우고 묻고 기다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내 에너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자. 뭐 하나님 안 줘도 뭐 내 거 가지고 살면 되지. 여기에 전기가 끊어지면 정전이 돼야 되는데 발전기가 있으면 발전기로 전기를 돌리면 아무 문제, 정전이 돼도 자가 발전기가 있으면 문제 안 되겠죠. 내게 자가 발전기가 있는 겁니다. 말씀 없어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하나님께 받지 않아도 내 안에 내가 얼마든지 내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큰 타락인지를 사울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점점점 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들어도 어떻게 들어요? 자기식으로 듣습니다. 부부싸움 중에 제일 치열한 싸움이 뭐예요? 왜 당신은 당신 입장에서만 듣냐 이거야. 그래서 싸우죠. 근데 이게 참 이 내 마음이 아내에게로, 아내의 마음이 남편에게로 잘 건너가져요? 못 건너가져요?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건너기 싫은 거지, 그죠? 이 건너가면 못 돌아오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늘 종으로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게 이제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라. 자기가 강하니까. 그럴 때 막 치열한 전쟁을 하다가, 여러분 치열한 전쟁 하시다가 이제 한 결혼 생활 20년, 30년쯤 하면 이제 좀 멀 깨달아요. 이제 아, 내가 혼자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저 나이 정도 되면 아내 없이 혼자 살아라 하면요, 산 거지가 거지가 따로 없어요. 말장한 것 같아도 여러분 빨래를 제대로 할 줄 압니까? 하긴 하죠. 깔끔하게 못해요. 밥을 해먹어도 어떻게 해요? 밥 태우고 난리 나는 거. 야, 내가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만 조금 알아도 사람이 그때부터 귀가 열려요. 근데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커지고 뭔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만들어지면서 귀가 다치면서 배우는 기능이 딱 멈춰버려요. 더 이상 내가 들을 수 없고 배울 수 없을 때 그 사람 어떻게 흘러가냐? 자기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 세움을 입었고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지만 그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능이 끝이 나니까 그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짓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신앙은 어디서 하나님과 만나지냐면 작은 자일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될 때.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작은 게 안 보입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아요. 허리를 굽혀서 쓰레기를 줍지 않습니다. 왜? 나 말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수양에 와서 말씀만 듣지 않죠? 예, 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경비도 서고. 왜 그렇게 하죠? 신앙을 그냥 이론만, 우리가 말씀만 듣고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뭘 가르쳐주고 싶냐면, 아, 내가 실제 내 마음으로 살 수 없는 자구나. 김기성 목사님이 정확하게 나는 나가면 다시 이 교도소에 들어온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친구 안 만납니다. 아버지에게 인사 안 갑니다. 불효자식인데도 차라리 불효자식 소리 듣지, 내가 친구 만나고 아버지 만나면 반드시 나는 술 먹게 되고 술 먹으면 사고 치고 다시 들어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내가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신임을 발견할 때 귀가 열려요. 최웅렬 화백께서 이렇게 전시회를 한 번씩 종종 하시잖아요. 그림을 걸고 그림을 설명을 하는데 부자 그림하고 거지 그림을 그려놓으셨더라고. 부자는 눈이 작아요. 눈이 작고 쫙 찢어졌어요. 부자는 귀가 작아요. 부자가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입만 커요, 입만. 입을 커다랗게 그리고 눈 작고 귀 작고. 거지를 그렸는데 눈 크고 귀 크고. 거지는 자기 것이 없으니까 늘 살펴야 되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자기를 믿는 사람은 마음의 귀가 작아요, 닫혀요. 세미한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더듬어서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기능이 어디서 나오냐? 배워야 돼요.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세계적인 합창단이 된 건 그들이 뛰어난 어떤 테크닉, 나름대로의 은사, 그게 있어서가 아니고 엄청난 연습입니다. 제가 그 고향 아람누리 대관 담당자 표를 봤어요. 하루 공연하는데 이틀을 먼저 대관을 해서 준비 작업을 이틀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공연하고 이틀 철수해요. 보통 하루 공연하는데 5일을 잡더라고요. 우리는 그날 대관한 날 아침에 새벽 와서 9시에 문 열면 여기 땡 해가지고 문 열고 그날 저녁에 공연해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제 3회, 5회 공연하면 그나마 그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하지만 한 해 공연하시는 데는 그날 와서 그날 공연하고 그날 마무리 철수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람누리를 끝나고 그 다음 공연장이 어디냐? 거제도였어요, 거제도. 그 담당자가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거제도 갑니다. 아, 그러면 하룻밤 쉬고 갑니까? 아니요. 지금 끝나고 12시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공연장 담당장이 뭐,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합창단들은 늘 행복해요. 우리 스태프들 너무 행복해요. 피곤해가지고 한쪽에서 막 새우잠 자고 막 몸도 물론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왜 행복하냐? 귀를 바짝 세워야 돼요. 주의자가 뭐라고 하는지, 감독이 뭐라고 하는지, 자기 소리 들을 시간이 없어요. 움직여! 그럼 빨리 움직여야 되지. 뭐 혼자 멍하고 있으면 사고 나요. 온통 귀를 열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그라시아스 합창단입니다. 여러분, 합창단 뿐이겠습니까? 수양에 와서도 여러분이 귀를 바짝 세워야 돼요. 작은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면 내가 듣지 않고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근데 듣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너끈히 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면 여러분 듣는 게 그때부터 다칩니다. 솔로몬이 가장 작은 자였어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예,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죠, 그죠?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정통 왕후의 씨가 아닌 그 배를 통해서 나타난 그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자, 그때 작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금은 말고 이런 거 말고 백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야, 마음에 쏙 든 거라. 또 어쩜 내 마음에 쏙 드냐. 그래서 하나님이 막 금, 은, 모든 영화를 다 줬습니다. 솔로몬처럼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화를 누린 사람 없을 정도로 일천 번제를 드리고요. 잠언 삼천을 말하고 그 앞에 어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라 이제. 나중에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기 시작하면서 점점 퇴락하면서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나도 솔로몬이 못 느끼고 못 듣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은 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솔로몬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훈련 받으셨죠? 강사 목사님이 성경책 들어보십시오. 딱 듣고, 그죠? 제 말은 안 들으시네. 예, 저녁 말씀만 잘 들으시면 돼요. 성경책 들으라니까 들었죠? 내리세요. 아이, 그거 누가 못해? 귀 다쳐봐요. 딴정신 팔려봐요. 안 들립니다. 졸아봐요. 안 들리시죠? 그죠? 이 소리 들으려면 내가 저 소리에 맞춰야 돼, 지금. 그러려면 여러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자의 내 본질을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을 때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하는 목사고 마인드 강사고, 야, 내가 뭔가, 여러분 이거 제 모습 아닙니다. 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저는 1988년 12월 25일 날 구원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제 구원받은 날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나를 부르실 때 저는 술꾼이었고 담배 꼴초였고 완전히 더러운 인간이었어요. 진짜 세상에 소망 없고 종교에 피폐된 완전히 썩어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때 나를 불러서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말한다. 내가 너를 거룩한 자로.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커지니까 나중에 어떤 줄 알아요? 내가 커지니까? 아, 구원받아서 내 인생 망쳤다. 야, 어느 사람은 인삼뿌리 먹고 어느 사람은 무시뿌리 먹네. 내가 어느덧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커져 있더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셔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나를 부르셨던 그 작은 자, 내 것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경 하나 더 찾겠습니다. 잠언 8장 찾겠습니다. 잠언 8장 32절. 잠언 8장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단 말입니다. 누가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고 누가 문 곁에서 늘 귀를 쫑긋 세워서 뭐라고 하는가, 주인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문에서 들으면 이게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귀를 쫑긋 세워야 돼요. 막 집중을 다 해야 돼요. 딴 거 쳐다보고는 못 들어요. 이렇게 말씀 들으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왜 잠 오냐? 문설주 옆에 안 듣고 저 빨리 뭐 에? 백화점에 쇼핑 나온 아줌마들처럼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막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일까요? 못 사는 사람일까요? 못 살죠, 그지? 못 살죠? 왜 못 살아요? 잘 사니까 그렇게 살겠죠.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전쟁하듯이 살더라고. 한 사람 물건 팔아주는 게 고맙고, 거지는 누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면 그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안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 거라. 왜? 그것 말고는 내가 내 것이 없는 거지요. 뭐 그거 말고도 내 거 있어요. 가서 내가 얼마든지 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사람 기다릴 필요 없겠죠. 조건만 되면 그냥 뭐 아이고 그만하자 이제. 아이고 언제까지 거기 기다려야 되노? 언제까지 내가 있어야 되노? 이렇게 생각하면서 떠나는 거죠. 내가 이 교회 안에 더 이상 못 있겠다. 뭐 교회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사울이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 사울의 마인드는 어떻게 형성됐냐? 이미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닌 자를 시험하고 정말 여러분 영적인 신령한 기능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너를 버리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왜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나는 뭔가 잘하면, 내가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역사할 줄 알았어요. 내가 뭔가 큰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가 내게서 뭔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내가 은혜를 입은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내가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것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왜? 커지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목사가 되고 말씀을 전하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 나도 덩달아 커지는데 이 부분을 전혀 감각을 못하니까 같이 내가 그냥 덜렁덜렁 커지면서 결국 내 마음에 무슨 마인드가 형성이 되냐면 그때부터 내가 듣는 기능을, 배우는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람든 무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뭐 깍두기를 담습니까? 그걸로 무채를 썰 수 있습니까? 바람든 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망고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커져버린 그리스도인, 자기를 믿는 마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전도도 해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오히려 교회를 해치고 망치고 복음을 거스리는 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치를 어디다 뒀냐? 그 주인의 문설주 앞에, 문 앞에 날마다 거기서 만나야 돼요. 주인이 거기 있냐? 그럼 예. 내가 주인으로부터 오는 그 소리, 교회로부터 들려지는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죄를 이기게 하고 육을 이기게 하고, 여러분 어떤 누가 육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영으로서 육을 다스려야지.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육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말씀 들어야 된다. 나 오늘 말씀 받아야 된다. 나 저 말씀 안 받으면 나는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수양이 오셨습니까? 한번 가볼까? 왔어요. 졸음도 받아들이고, 뭐. 여러분, 백화점 쇼핑 나온 여자처럼 말씀 들으실랍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냥 들을 순 있어요. 음파가 여러분의 귀를 때리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마인드는, 마음의 구조는 안 바뀝니다. 사울이 더 이상 못 듣더라고. 진멸해라! 아말렉을 진멸해라! 진멸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 없애라 그 말인데 왜 남기죠? 자기가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 눈을 가지고 가려내려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큰 자가 돼야 됩니다. 어느덧 큰 자가 되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게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내가 더 이상 감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뭡니까? 커져버린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 가르쳐줬습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줬어요? 그 말석에 앉아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말석에 앉아라. 거기서 나를 상속으로 올릴 때 가야지.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아픈데 나았다 그러면 예, 나았습니다. 슬픈데 기뻐해라. 기뻐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말씀과 반응합니까? 예, 문설주에서, 문 옆에서 날마다 여기서 나오는 소리, 여기서 나오는 결정만이 나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부유해졌습니다. 이제 물론 형편은 옛날 같지 않겠죠. 근데 점점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하고 내 육을 용납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아,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내가 어느덧 가진 기준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는 이 위험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수양에 와도 그냥 예, 진짜 백화점 쇼핑 나온 여자처럼 왔지.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안 오는 거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내 가족들을 초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칸타타 진짜 내가 내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막 싸우듯이, 전쟁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겐 없으니까. 근데 어느덧 이제 있는 거죠. 예? 까마귀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막 기웃기웃 하니까 온갖 새들이 흘려놓은 깃털이 많은 거 다 꽂으니까 총천연색, 이야, 보지도 못한 새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다 하나씩 빼가니까 까마귀, 새까만 까마귀만 나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여러분 꼽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문설주 앞에서 여러분이 거기서 말씀을 기다리고 그 위치를 사울이 찾았더라면 예, 알겠습니다. 진멸해버리는 겁니다. 내 보기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아멘? 예. 여러분,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종이 이 교회 안에 뿌린 꿈을 같이 꾸고 같이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같이 말하십시오. 이걸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교회 안에 두신 그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가장 어떤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위치에 날 두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 우리에게 사귐을 주는 겁니다. 믿음은 많은 열매, 화려한 역사를 얻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분과 나와의 아주 깨끗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그 위치에 나를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내가 오늘 받고 있다라는 그 관계, 사귐, 흐름, 오늘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감각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양회 때 백화점 쇼핑 나온 여자처럼 수양회에 계시지 마시고, 예, 문설주에 앉아서 뭐라고 교회가 말아. 아, 오늘 세척 누구라 하더라. 몰라도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나가지 말고 내가 작은 음성부터 하나씩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배울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널려있는 교회가 없는데 배우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기를 어느새 잃어버린 그런 마음으로 사단에게 우리가 이렇게 속았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사단에게 속아서 사역을 하는데 피곤하고 신앙을 해도 피곤하고 수양에 가는 게 막 피곤하고 다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야, 내가 배우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완전히 사단에게 속았구나. 말씀을 믿지 않았구나. 그런 나를 발견하고 난 뒤에 작은 마음 하나, 내가 교회로부터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제가 구원받고 첫 수양회를 갔을 때 나를 같이 데려간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을 해주더라. 김영재, 오늘 사역자 모임 때 박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 무슨 말씀 하셨는데요? 형제들이 나를 교회에서 쫓아내면 신발장에서 말씀 듣게 해달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 여러분, 그걸 1989년 겨울수양회 사역자 모임 때 박 목사님께서 하셨답니다. 쫓겨났는데 나 신발장에서 말씀 듣게 해달라. 누가 그런 마음 가졌습니까? 정말 작은 자, 비천한 자,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관계를 맺었던 그 위치를 오늘도 사모하고 거기서 주의 마음을 만나는 그걸 맛본 믿음의 종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화려한 역사, 열매 여러분 많이 가져도 그건 여러분 거 아니고 다시 다 내려놓고 나는 문설주 옆에 문 앞에 가서 주인으로부터 들은 소리를 듣고 더 나아가서 아예 문설주에다 귀를 박으십시오. 그래서 아예 주인의 음성을 듣는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 삶에 연습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오늘도 주인으로부터 들은 소리를 연습하는 겁니다. 야, 나는 세계 최고의 목사다. 나는 세계 최고의 마인드 강사다. 성도다. 나는 세계 최고의 누구다. 그래서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그 연습은 절대 헛된 소리가 아니고 꿈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소리 질러 외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관계로 우리 안에 형성을 하신 거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계속되는 수양회 속 여러분 정말 문설주 옆에서 귀를 듣는 그 사람처럼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커지고 세워지는데 전혀 감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와 종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꺾고 깨트려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만났던 그 위치에서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처럼 또 그 집을 떠난 안나처럼 추위가 기다리고 있고 배고픔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뭔가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게 허망한 꿈이었습니다. 이제 하나 우리 속에 다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문설주 옆에 귀를 박아서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우리를 앉게 하셔서 오늘도 이 교회로부터 종들로부터 들려지는 그 음성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걸어가게 하시고 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겨울 캠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정말 새롭게 하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교회와 함께 종과 함께 우리가 힘있게 복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